사랑하는 수지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저희가 개강은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수지 시니어 지구 목사로 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설교하고 예배를 하다가 방학이 찾아오니까 이 방학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동일한 마음과 만나고 싶었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학기를 예배할 텐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2학기에는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꼭 급히 쓴 이유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자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서 급히 편지를 썼고,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는 것은 그 교회 내에서 내분이 있어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급히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2학기에 보게 될 에베소서는 그런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그 3장이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축복과 은혜들을 깊이 있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 공동체가 이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들과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잊고 지내온 그런 은혜와 잊고 지내온 감사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2학기에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격과 찬양의 세레나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가운데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자마자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속에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이 제목을 보면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우리 시니어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요즘에는 뜨끔하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나누었지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막둥이를 주셨는데 이 막둥이가 벌써 이제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둥이 때문에 저희 집이 늘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숨기고 집어던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두는 자리에다가 저는 잘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잘 뒀는가 안 뒀는가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목이 저를요, 우리의 집안 모습을 보면서 뜨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꾸 잊어버리곤 합니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며 아주 예전에 들었던 한 유머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부였는데 함께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나가면서 저기 부엌에 가서 우유 한 잔 갖다 줘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고 종이에다가 써서 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우유 한 잔을 잃어버리겠어. 우유 한 잔을 내가 까먹겠어 하면서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남자니까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약과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고 혀를 쯧쯧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보라고, 저거 가라고 했잖아요. 저거 가라고. 누가 약과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화장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할머니도 잊어버리고 할아버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화장지를 잃어버려도 되고 약과를 잃어버려도 되고 우유를 잊어버려도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본문 3절에서 14절을요, 한 문장으로 봅니다. 참 긴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봐요.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가 감격적이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장면이 바로 3절에서 14절이에요. 이곳에 보게 되면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그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택하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설명과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트 주변의 마트를 가보시게 되면 이런 편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매대에서 이런 편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렌지 8개 만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봉지에다가 봉다리에다가 8개 마음대로 넣어서 가져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눈을 크게 뜨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고른 게 아닌지, 이게 색깔이 좀 탁한 게 아닌지, 말랑말랑하게 잘 익었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사람 막 손도 부딪히면서 봉지에 가득 넣어가지고 내 것으로 탁 품어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택하사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요, 여러 중에서 골라내어 자기의 것으로 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골랐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고른다라는 뜻이 바로 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요,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라짐을 당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우리가 고름을 받은 사람들 오렌지예요. 이 골라진 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르고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내가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상황과 환경과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나와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고르셨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 전에 고르셨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우리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면 열렬하게 찬성했던 사람이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길가에서 다메섹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손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재판이, 다음 재판이 언제일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나는 어떤 편지를 썼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뭐라고 쓰겠어요?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줘요. 내가 여기서 석방될 수 있도록 밖에서 힘을 쓸 수 있으면 힘을 좀 써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첫 마디를 뭐라고 시작해요?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그가 쉴 새 없이 다다다다다다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어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까? 그가 넘쳐나는 축복 가운데 앉아있어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요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가 감옥 가운데 있는데도 그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거에는 능히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잘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거울을 보면 참 예뻤었는데 요즘에는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도 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의를 가지고 섬기고 싶은데 체력과 여러 상황으로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 아무리 달라져도 나의 힘이 점차적으로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힘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너 이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니? 너가 이렇게 지금 누워있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마귀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이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한 그 고백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사람에게 값을 매겨서 사고 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값을 매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값이 매겨지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가진 빚 때문이었어요. 빚. 그의 빚을 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저당 잡혀서 그 시장 앞에 세워져서 그가 팔리기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스스로에게 있는 빚은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이 빚을 탕감받지 못해요. 바로 누군가 대신 와서 값을 치러주기 전까지는 이에게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빚이 바로 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우리의 빚을, 우리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놀라우신 죄를 하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새 사람을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인된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흠과 그런 죄를 다시 돌아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자꾸 짓는 내 모습, 이렇게 흠 많은 나, 이렇게 금이 간 것 같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도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자꾸 그 죄에 눌려서 잠 못 드는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박물관들 다 가보셨잖아요.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한 작품이 있는 거예요. 유리 진열대 아름다운 곳에 작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작품이요, 깨진 작품입니다. 금이 갔고 구멍이 나서 작품이지만 그릇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에 아름답게 조명까지 비춰주었어요. 금이 갔습니다. 이가 빠졌어요. 그릇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 그릇이 있다라면 당장 재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잘 싸가지고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박물관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유리 진열대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조명까지 비춰가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비치해 둔 겁니까?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도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금간 그릇이다. 나는 쓸모없어서 이제 사용될 수 없는 그릇이다 라고 자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간 그릇인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 흠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값이요, 그러면 얼마였을까요? 세상에서는 물건의 값어치를 이야기할 때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하죠. 신발을 이야기하고 장롱을 이야기하고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켓에 가서 새우깡을 들고 와서 이 새우깡은 1,500원짜리야, 이 칸초는 1,200원짜리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시면서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예수님짜리라고 부르셨대요. 예수님짜리.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우리를 참속해 하는 그 원수가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다. 이미 끝난 빚을 왜 돌아보며 나를 웅크려들게 하는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예수님 자리다라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치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보증이에요. 인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장을 쾅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도장은 어떤 의미였냐면 소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물건에도 도장을 찍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의 문에도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문서에도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소유를 한 소유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꽝 찍혀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인치심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이 도장은요 절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알아본이라고 읽는데요. 이 뜻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계약금. 사시면서 자동차를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을 걸면서 계약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계약금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분의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이 그 둘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계약금을 지금은 내지만 그 시일이 끝까지 되면 내가 이 나머지의 잔금을 꼭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계약의 명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계약금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 이 알아보온이라는 단어를 또 재미있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리스에서는 이 알아보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하는데 이 약혼식 때 나누는 반지의 이름이 알아보온이라는 뜻이에요. 뭐 요즘 TV를 보니까 결혼까지 했으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세라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혼까지 이 알아보온이라고 하는 약혼 반지까지 서로가 끼었는데 내가 이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늘 고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 약혼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제 결혼을 하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자리자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나머지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보증하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증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여가족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에베소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목사가 되어서 와보니까 임종예배도 다른 때보다 참 많이 하고 요양원이나 와병 중인 분들의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눈빛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들이 제가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대로 과연 괜찮은 겁니까? 내 구원의 문제가 괜찮은 겁니까? 라는 그런 눈동자를 제가 보게 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가족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구원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은 이것뿐이었어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것이고 우리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축복들을 나누겠다라고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크게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추후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까지 쭉 가게 되면 우리가 잘 들어왔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신갑주 6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배웠거든요. 이 전신갑주 제가 율동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같은 거는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율동했던 저에게는 이 성령의 검이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흔들면서 율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중에요 몸에 딱 붙어있는 게 둘이 있어요. 방패는 손에 들어야 되죠. 검도 우리가 손에 들어야 돼요. 신발도 내가 들고 다니면서 들고 신고 벗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요 입혀주시고 입고 있는 거예요. 투구는 어디를 덮는 겁니까? 머리를 덮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예전에 흉배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덮는 겁니까? 바로 심장이 있는 가슴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와 가슴은요 사람의 급소입니다. 한순간만 공격을 당하여도 죽을 수 있는 급소예요. 원수는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냐라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고. 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여야 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구원의 투구가요, 내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그분이 입혀주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 선물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는요, 그분이 입혀주신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호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의의 호신경도 그분이 나에게 손수 입혀주신 의의 호신경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것은 내 급소를 그분이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내가 약해져도, 상황이 정말로 주체 없이 흔들려도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 시녀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밤, 오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시거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미국에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여인이었는데 죽을 때 남긴 재산이 1억 달러가 넘었대요. 그 시기에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런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1원도 쓰지 않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오트밀을 차가운 물에 불려가지고 먹었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도 그 돈이 아까워서 무료 진료소를 돌아다니면서 치료가 늦어져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의 다리를요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대요. 그가 돈이 없었습니까? 돈은 많았어요. 돈은 많았는데, 가진 게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는 없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보다 더하게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한 명을 대비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바울이죠.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는 감옥 가운데 갇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해요? 숨도 하나 안 쉬고 쉼표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진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혹 그 할머니 쪽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요. 우유도 잊어버리고 화장지도 잊어버리고 약과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간혹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간혹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었기에 그는 이곳에서 숨도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 잊어버리는 자들이지만 이제는 더욱더 붙잡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속량으로 값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자꾸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되찾으시며 성령으로 인쳐 보증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이 바울과 같이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찬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 자모양에 인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감격적인 일 하나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잊고 지냈던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래된 일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를 붙잡고 주님,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날 동안에는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그 찬양을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꽉 붙잡고 계심을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여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내가 잊고 사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떠올렸던 그 은혜의 자리자리들이 더 은혜에 감격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찬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유산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각 사람이 잊고 지냈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씩 다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억과 그 은혜를 하루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남은 모든 일생의 여정 동안 우리 마음에 붙여놓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서 홀로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과 육체가 무거워 나오지 못한 분들, 주님의 손을 그 가운데 얹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찍히신 그 보증의 도장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핏값 주고 되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처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임에도 단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로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